성경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이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을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수양이가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좀 더위를 많이 타요. 제가 이제 집이 창원인데 이제 창원은 좀 공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기예보에 나오는 온도가 뭐 30도다 그러면 실제 온도는 더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밤에 잠을 자면 이렇게 잠이 드는데 자다가 보면 막 더워서 깨는 거예요. 막 식은땀 흘리고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켜고 샤워를 해도 이제 그때뿐인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이제 응접실에 이제 에어컨을 조금 틀었다가 또 잠들면 감기 드니까 공기가 좀 떨어지면 이제 끄고 다시 자요. 그러면 또 깨는 거예요. 새벽에 한 두세 번을 그렇게 하면은 막 아침에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한다고 일어나면은 정신이 몽롱하더라고, 잠을 설치니까. 이제 수양해로 오면 그게 없어요. 수양해 오면 자는데 추워서 이렇게 자꾸 이불을 덮거든요. 근데 3차 이렇게 수양해를 마치니까 이제 오늘 마치는데 날씨가 이제 확 꺾였어요. 여름에 이렇게 수양회를 하는 게 저는 이제 물론 말씀 듣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또 이렇게 잠을 좀 편히 잘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 수양회 오는 게 참 좋아요. 제가 오늘 이제 누가복음 17장을 이렇게 읽었는데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믿음이 있는데 모자란다는 거죠.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해달라, 증가를 시켜달라 이렇게 나오고요. 러시아어 성경에는 두 배로 만들어달라 이런 뜻이 있어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 갖고는 부족하니까 예수님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보십시오. 지금 이제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갖고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 아세요? 아마 여기 젊은 분들은 겨자씨 잘 모를 거예요. 이제 비듬 많은 분들 머리를 막 긁으면 비듬이 뚜두둑 떨어지잖아요. 그 큰, 조금 큰 비듬이 그 겨자씨만 해요. 그러니까 겨자씨를 농부들이 이렇게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모래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뿌려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작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요 조그만한 눈에도 잘 안 보일 만한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를 뽑혀서 바다에 심겨내도 그게 순종하였을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없다 있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제자들은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생활하는데 힘든 거예요. 회사에서 전도하는데, 또 남편을 섬기는데, 자식들을 키우는데, 또는 그렇게 수없이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그 들은 말씀. 최수연 자매가 암이 쉬운 세 가지 94%가 들었는데 목사님은 그거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네 암을 다 고쳤어, 삼성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이 혀도 잘라야 된다고 하셨고 무릎 이하도 잘라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수연이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수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몸에 어떤 병이 있고 내 삶에 어떤 형편이 있으면 남들의 믿음은 너무 이해가 가지고 좋은데 내 삶 속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래요. 믿음이 있는데 부족한 거예요. 늘 마음에서 부족한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는 초조하고 답답하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있는 믿음하고 제자들 속에 있는 믿음이 작으냐 많으냐의 차이가 아니라 다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마 전에요, 뉴스가 나왔는데 참 기가 막힌 뉴스, 이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봤어요. 어떤 남자가 쌍둥이 아내 중에 언니하고 결혼을 했어요. 쌍둥이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쌍둥이 동생이 처제가 되는 거죠. 아내의 동생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뭐 이렇게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 술이 챘어요. 그리고 이제 언니가 어디 밖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 동생, 여동생이 하필이면 잠을 안방에 와서 잔 거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는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보니까 내 아내가 침대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잠을 잤어요. 그래서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언니가 아내가 들어왔어요. 다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언니가 이혼한다고 하고 이제 막 집을 나갔대요. 그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제 그 뉴스가 됐어요. 불쌍하다, 그 남자. 남자가 무슨 죄가 있냐. 여러분, 보십시오. 쌍둥이면, 물론 이제 좀 쌍둥이라도 모양을 다르게 한다든지 하면 좀 다르겠지만, 쌍둥이들이 또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똑같이 보면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구분하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죠. 언니는 언니고 동생은 동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워요. 쌍둥이인데 언니랑 결혼한 남자가 동생하고 자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믿음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더 그래요. 지금 대부분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랜 세월 종교 생활도 했고 구원을 받고 지금 20년이 넘는 동안에도 저는 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정확한 믿음의 잣대를 가진 이제 목사님 앞에 나가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첫째 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이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이 되면 신앙이 참 쉽습니다. 정말 자기가 못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럼 반대로 잘난 사람은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저는 제가 이론적으로는 내가 못났다고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선교학교를 가고 또 이제 선교사가 돼서 시리아라는 나라에 선교를 갔었어요. 제가 사실 비행기를 탈 때는 자신이 있었어요. 이제 한국을 떠나서 진짜 철없는 내 딸 둘과 내 아내를 이렇게 같이 비행기를 타고 뜰 때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복음만 전하자. 이제 그동안 교회 안에서 종에게서 배운 이 말씀을, 복음을 가지고 정말 말 한마디 안 통하는 그 나라로 가면서 복음만 전해야지. 근데 목사님, 지금 돌이켜보면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시리아로 갈 때 이미 망할 걸 다 알고 보내셨어요. 진짜 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꼭 아버지 같은 분인데 안 되더라고요. 정말 열심을 내봤어요. 밤을 새서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또 시리아라는 거기 모슬렘 국가예요. 이렇게 좀 아프리카처럼 무늬만 어떤 그런 모슬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 남은 이란, 시리아 이런 정통주의거든요. 거기 정말 테러가 쉽게 일어나요. 저희랑 같이 있을 때 그 이제 거기도 이제 오토독스라 그래서 약간은 이제 천주교식 기독교인들이 좀 있어요. 몇 퍼센트 돼요. 그 한 아가씨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내 어린 딸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모슬렘 친구를. 그런데 이 아가씨가 숨는 거예요. 화장실로. 무섭다고 두렵다고.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우리 딸의 친구가 가고 나서 내가 그 아가씨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꼬만데도 자기가 20몇 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모슬렘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너무너무 마음에서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가방 갖고 다니다가 성경이 있으면 테러들 당해요. 저는 이제 그 나중에 한 사실이고 그때 몰랐죠. 하여튼 제가 이제 그 모슬렘 국가를 가서 나는 이제 앞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일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일하겠지. 정확하게 6개월 지나니까 다 드러나고 2년 지나면서 제가 이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 이제 추방을 당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사역을 그만두게 되고 이제 부산에 가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 훈련 코스 있죠. 이제 노가다도 뛰고 이제 쓰레기 청소도 하고 2년이라는 세월 참 마음에서 많이 어려운 생활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어려운 삶을 보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목사님도 구원받으셨고 나도 구원받았고 목사님도 성경학교 나오셨고 나도 성경학교 나왔고 그 나도 목사님처럼 성경을 읽고 또 성경도 깨닫고 또 나름대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역사도 있었고 근데 왜 시리아 가서는 안 됐을까? 처음엔 참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몇 번 목사님은 이제 성경학교 다시 들어가서 훈련받으면서 야단도 맞고 또 수없이 많은 말씀도 교제를 해도 이게 발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부산에 가서야 정말 2년 동안 참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인간적으로는 좀 어려웠는데 제 영혼의 세계 속에서 봤을 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복됐어요. 정말 제 영혼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술 맡은 간원장이 포도나무만 보이나이다 했던 것처럼 제가 부산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나라는 인간이 못났다는 부분에. 근데 저는 그전에는 말로는 내가 못합니다 못났습니다 해도 제 마음의 중심에는 하면 되지 까짓거 노력하면 안 돼? 예, 제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어요. 한 30년 열심히 노력하니까 돈도 벌리더라고요. 열심히 하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도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믿고 내 생각을 믿는 마음은 끝이 안 나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종교 앞에서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도 전해봤고 그렇게 교제도 해봤어요. 그냥 마음 밑바닥, 저 밑바닥에 있는 제자들처럼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목사님만큼 없기 때문에 목사님만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배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믿음이 없어. 제가 이제 그 소리를 케냐에서 들었어요. 구원받고 한 16, 17년 됐을 때입니다. 목사님하고 이제 딱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참 어렵습니다. 사역이 안 됩니다. 선교도 정말 실패했습니다. 저 집에 보내주세요. 그때 이제 목사님 저한테 해주신 얘기 있어요. 야 기용아 너는 믿음이 뭔지 몰라. 제가 잠깐만요 목사님, 제가 이제 구원받아서부터 내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말씀을 받아서 기도 응답받고 전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작정해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뭐 이제 교회 안에 봉사한 것들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제가 한 30분 넘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다 들으시고 나서 기용아 그거 믿음 아니야. 너는 구원은 분명히 받았을지 모르지만 너는 예수님에게 이끌림을 받은 게 아니고 사단의 종노릇했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 구원은 맞아. 구원은 맞는데 너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게 아니라 사단에게 끌려갔어. 그때는 너무너무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막 목사님한테 대들었어요. 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다시 한국에 와서 강남교회에서 훈련 받으면서도 제가 막 목사님한테 대들고 광주 가서도 대들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짐 싸갖고 집으로 가더라고요. 왜요? 제 마음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은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점점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제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대적하는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처럼 하나님 저를 이제 부산으로 보내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제 인생을 제 삶을 무너뜨리게 하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사단이 가룟유다에게 그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제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넣어줬어요. 그게 저는 제 마음인 줄 알았어요. 난 사단하고 전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또 내가 성경학교도 나왔으니까 전도하니까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내가 복음의 일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없이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심지어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미터가 있고 킬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정확한 믿음의 자태를 딱 대보니까 비슷한 줄 알았어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그 쌍둥이 언니랑 동생이 비슷하게 생긴 건 맞지만 다른 것처럼 다른 거였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 밑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7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러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시작. 이게 예수님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뭔가를 많이 채워서 배워서 나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전도 잘하고 성경 잘 깨닫고 교회 일들을 잘해서 은혜 입은 사람이 돼서 이 교회 안에서 나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죠. 누구 마음이죠? 예, 루시퍼. 성경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즉 입으로는 은혜 은혜를 하고 예수님 예수님 하지만 내가 알 수 없는 저 마음의 밑바닥 속에는 그 은혜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를 세우고 싶은 거였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믿음은 뭐냐? 무익한 종이다. 제가 이 무익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오늘 이번 3차 때 예배 준비를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성찬식을 하니까 사람이 몇 명쯤 되지 하고. 그래 이제 저 3층에 가면 우리 이제 어르신들 환자방 남 환자방 여 있고요. 저쪽 가면 이제 막 갓난 애기들하고 엄마들이 있어요. 엄마들하고 갓난 애기들이 이제 그 이제 저 유아 보호실에 있는데요. 애기들이 뭘 먹죠? 예, 우유 분유를 먹습니다. 아니면 뭐 엄마 젖을 짰다가 엄마 젖을 먹이기도 하죠. 아기에게 참 유익한 겁니다. 엄마 젖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뼈가 튼튼해지고 몸무게도 자라고 키도 크고요. 굉장히 유익하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더운 날 아기가 이제 젖을 먹다 안 먹고 엄마는 이제 자꾸 젖이 나니까 담아놨어요. 그걸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 더운 날씨 창밖에 이렇게 놨다고 칩시다. 하루 이틀만 지나면 금방 상할 거예요. 이 우유가 분유가. 그럼 그 상한 우유를 아기한테 먹이면 어떻게 되죠? 예, 식중독 걸려서 죽습니다. 즉 내게 이 유익한 우유가 분유가 상하면 무익해져요. 자, 이 유익한 우유가 나를 내 아이를 키를 자라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지만 상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익해버리면 내 아이를 튼튼하게 해줘요? 죽여요? 죽인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무익한 종이야. 너희는 잘한다고 했지. 잘할 수 있다고 했지. 아니야, 너희는 악할 뿐이야. 마치 혈루증 걸린 여자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한 것처럼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은 악해. 이게 하나님의 기본 성경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악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악하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눈에 이르내서 보이는 그 형편을 따라가면서 나는 옳다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구원받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말씀 아닌 어떤 형편의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우리들의 마음에서 금방 올라오는 게 뭐냐? 오름이 올라와 버립니다. 오름이. 예수님의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마음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설명하면서 한마디로 믿음은 뭔지 알아? 무익한 종의 위치로 가는 거야.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종의 마음. 우리는 종이 되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 돼서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안 세워주면 섭섭하고 또 세워주면 부담된다고 피하고 싶고. 왜요? 무익해져 본 적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무익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이제 제 삶 속에 일하신 부분 잠깐만 간증을 할게요. 제가 이제 한 2년 좀 전에 2013년도 이제 한 말쯤에 갑자기 이제 창원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앞에 있었던 제 사역자님이 이제 마음이 어려우셔서 제 사역을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님이 이제 교회를 사역을 그만두고 떠나시니까 이제 형제자매들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이렇게 마음들이 잘 안 잡히고 또 교회도 많이 떠나고 그 무렵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갔는데 그리고 12월 한 10일쯤에 제가 이제 갔거든요. 그 땅 안에 무덤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가운데로만. 그래서 이제 무덤 주인을 찾아가서 우리가 여기다가 예배당을 지려고 하는데 좀 팔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참 돈이 많은 분이에요. 안 팔겠다는 거죠. 어떻게 조상의 묘를 파냐고. 그래서 이게 원래 굉장히 비싼 가격에 나왔는데 우리는 거의 한 반값에 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파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그러면서 땅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포기하려고 했죠. 도저히 뭐 가운데 무덤 세 개를 두고 할 수가 없으니까 공사를. 그래서 포기하려고 아쉽지만 하면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이제 이 형제님이 또 이제 설계사무소에 갔어요. 설계사무소에 가가지고 다시 알아보니까 무덤을 놔두고 공사할 수 있다는 그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또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이렇습니다 했더니 아 그러냐 그러면 사라. 그래서 이제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토목설계사 건축설계사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토목설계사분이 여러 번 검토를 하더니 목사님 예배당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을 수는 있지만 이 무덤들을 두고 지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남의 무덤이면 5m를 떨어져야 돼요. 양쪽으로. 그럼 그 5m 그 땅이 몇 평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떡하지? 근데 제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54장 말씀처럼 여러 가지 형편적인 문제들을 계속 만나는데 형편보다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이 제게 이 이사야 54장을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으로 사람을 사는 성읍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제 마음에 일으켜줄 때마다 내 눈에는 거기 예쁜 예배당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또 공터가 많으니까 거기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농사도 짓고 싶고 자,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산이에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 사는 성읍인 거예요. 그게 제가 이 무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은 만났는데 제가 이제 장로님 그 무덤 우리가 좀 삽시다. 아이고 목사님 그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저번에 우리가 땅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업자랑 땅주인하고 그분 만났는데 이분이 막 바늘 끝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막 그 땅 주인도 막 화가 나고 부동산 주인 그 사람도 막 업자도 화가 나고 우리도 이 무덤 때문에 땅을 못 사니까 포기하고.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못 하십니까?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사역을 나와서 상주회로 사역을 나가서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물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성경도 봤지만 목사님 간증집을 참 많이 읽었어요. 아, 목사님도 삶 속에서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지? 그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풀어나갔지? 제가 이제 간증집을 참 여러 번 봤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진해, 여기 보면 우리 진해 형제자매들 계신데 진해 땅 부지를 샀을 때 이 고도 때문에 예배당을 못 짓는다고 했어요. 다 포기했을 때 목사님 가셔서 야, 이 사람아, 응? 진해 사역자나 형제자매들은 다 모르고 샀어도 하나님도 몰랐겠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군부대를 옮기면서 할 수도 있고 담당자를 바꿀 수도 있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어. 그 사건 딱 제 마음에 생각이 나. 그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은 참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목사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일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하루는 장로님을 불렀어요. 자, 지금까지 모든 건 내려놓고 제 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 도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이거 하나님이 모르고 사게 했습니까? 하나님 다 압니다.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제는 이 무덤 때문에 예배당 짓기 참 어렵고 짓기는 지어도 손해를 많이 보는데 하나님이 풀어줄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며칠 전에 어떤 말씀이 좀 들었냐면 토요일 날 채팅 시간인데 목사님이 그 짧게 10분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연극이 하는데 1막에서 2막으로 바뀌면 그 무대 그 배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잖아요. 우리가 이제 매년 겨울에 칸타타 할 때 1막에서는 예루살렘 그 옛날 2000년 시대 배경이 있다가 이제 2막은 요즘 시대 이제 그 바뀌잖아요. 뮤지컬로. 그런 것처럼 막이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제 땅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 무덤 주인 마음도 바뀌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아, 이제 땅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 사람도 마음 바꿔야지. 장로님 불렀어요. 첫째, 땅을 팔아라, 무덤을. 둘째, 아니면 그 무덤은 우리 주고 저 가쪽에 거긴 좀 땅이 안 좋아요. 경사도가 안 좋고. 그쪽에 우리가 땅을 좀 더 주겠다. 아니면 내가 무덤에다가 딱 펜스 쳐가지고 줄 딱 막아놓고 공사 강행하겠다. 1, 2, 3번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저는 장로님이 아, 목사님 그분 대화가 안 됩니다. 막. 아, 그래도 하여튼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는 월드캠프 교사로 갔어요. 이제 장로님이 이제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서 그분을 만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다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안으로 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돈은 많은데 자기는 돈은 필요 없고 그래도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그렇게 팔긴 싫다. 대신에 너희들은 거기 공사하고 저쪽 끝에 우리에게 땅을 줘라. 저도 솔직히 그 말 듣는데 진짜예요? 그러더라고. 참 신기했어요. 제가 자 어떤 일이 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전에는 제 마음에 염려가 되면 누가 뭐래도 염려가 됐어요. 또 내 마음에 뭐가 문제가 풀리면 누가 뭐래도 내 마음이 풀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시리아 2년, 부산에서 한 2년 3개월 이런 과정을 겪게 하면서 뭘 하나 가르쳐줬느냐. 네가 무익한 종이다. 아무 짝에 쓸모 없는, 가치가 없는.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 투자는 계속 하는데 이익을 못 낸다는 거죠. 무익하다는 표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즉 그전에는 내 삶에 내 수고, 내 노력, 내가 온 마음을 쓰면 나는 되는 줄 알았어요. 되기를 바랬고요. 또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향하여서 기대를 둔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버려버리고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인 인생들은 나를 기대하는 겁니다. 신앙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강사 목사님이 수학은 약속이다. 예, 약속을 믿는 거죠. 1 더하기 1은 2라고 약속하자. 만약에 1 더하기 1은 4라고 약속을 했다면 우리가 지금 4라고 쓸 겁니다. 근데 1 더하기 1은 2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예, 인간끼리의 약속이죠.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못 받아들여요. 제가 지금부터 한 7년 전이네요, 케냐에서 목사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이 저에게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기영아, 넌 믿음이 뭔지 몰라. 제가 내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 걸 쭉 간증을 하니까 그거 믿음 아니야. 너는 사단에게 끌려다녔어. 사단의 종노릇을 했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막 되들었어요. 진짜 패역한 짓을 했어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말까지 막 해버리더라고요. 목사님을 향해서, 내 영혼에 복음을 들려준 그분을 향해서. 왜요? 제가 옳다고, 내가 옳다고. 그리고 믿음 없다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럼 목사님만 믿음 있습니까? 하고 막 대들었어요. 제가 믿음 없다는 그 말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믿음 없이 그러면 구원받아서 이 20년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살았단 말인가. 내 그 철없는 내 두 딸을 데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아랍어를 처음 보는데 이건 뭐 앞으로 봐도 옆으로 봐도 다 똑같이 보여요. 진짜 참, 물론 외국어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히 아랍어 너무 어려워요. 어떤 언어보다도. 제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한테 막 어거지를 쓰고 분깃을 달락해도 그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속에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허락한 거예요. 그게 제가 시리아의 2년, 부산의 2년 3개월 있었어요.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아,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도 내 아내가 매일 울 수밖에 없고, 그 어린 딸들이 막 힘들어하는 걸 보는,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강남에서 목사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너 어려움 많이 겪었지? 예. 너 네 생각 믿고 망했지? 예. 너 진짜 네 생각 믿고 망한 거 믿어져? 예. 그럼 이제 너 내 말 들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때부터 지금 한 5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 참 감사해요. 물론 지금도 제가 교회가 종이 해나가는 일들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전에는 내가 이해가 안 가면 저는 하기 싫었어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이해가 가면 따라가야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시리아를, 부산을 거치면서 오늘 읽었던 이제 누가복음 17장 이 무익한 종의 마음을 가르쳐 줬어요. 구원은 단순한 겁니다. 구원은 내가 주인 돼서 살았어요. 그죠? 자, 구원받기 전에는 다 인간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 생각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생각이 옳다고 말을 합니다. 망해 가면서도, 또 심지어 다 망해도 나를 믿는 거예요. 교도소 가서도 나를 믿는 거예요. 자,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을 믿던 삶에서, 그럼 구원은 뭐냐?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제 내 생각을 믿던 마음이 뭘 믿는다고요? 말씀을.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아픈데, 실제 지금 아픈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예, 지금 형편은 아픈데 말씀은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를 믿는 사람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은 아프다는 형편과 생각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무너진 사람, 이 성경 말씀처럼 무익한 종의 이치의 마음을 배운 사람들은, 아,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형편은 이렇지만, 아, 하나님이 맞네요. 말씀이 맞네요. 자, 제가 몇 군데 성경을 빨리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이제 주인이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자, 20장에서 그냥 쫓아냅니다. 자, 21장 보겠습니다. 21장을 보면 33절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가 때가 가까우면 그 실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제 농부들이 막 그 종들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38절 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자, 절 보겠습니다. 자, 20장, 21장에는 포도원 품꾼이 나오고 포도원 농부가 나옵니다. 이제 22장에 가면 임금님의 혼인잔치가 나오고요. 이제 계속해서 20장, 21장, 22장 또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듭니다. 그러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계속해서 열처녀에 대한 비유도 그렇고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같은 그 종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종들의 마음에 그 주인이 주지 않은 어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쫓겨나고 진멸당하고 쫓겨나고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무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인에게 와서 원망을 해요. 주인에게 와서 자기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됐죠. 너무너무. 하나님은 창조 주인이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피조 물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기도 하고 의인도 되었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아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주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냐 안 가냐 내가 옳으냐 그러냐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면 우리가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예밖에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라는 단어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아니 왜 그러지 내가 옳은데 왜 교회가 종이 이러지 그건요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넣어준 마음입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들 굶어 죽는 인생이잖아요. 품꾼이잖아요. 아무도 날 써주지 않으면 하루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서 포도원에 넣어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대드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들도 똑같아요. 저는 그 21장 포도원 농부들을 생각을 하면 참 재미가 있어요. 진짜 그 주인에겐 군대가 있잖아요. 한 산을 다 깎고 그 산에는 그 쓸모없는 나무를 다 베내고 포도나무 심어주고 농부들이 살 수 있게 다 모든 걸 만들어줬어요. 만약 그걸 봤으면 야 저분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구나 저 사람에겐 군대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돼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하인들을 죽여버리더니 나중에는 그 아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아들까지 죽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제 이 상속자 된 아들 죽여버리니까 이게 내 거가 되겠지? 생각대로 됐습니까?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생각은 생각으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돼요. 저도 제가 이제 30살에 구원을 받았는데 22살 때부터 대한민국 서울 명동에서 술 장사를 했어요. 22살 참 어린 나이에.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아주 부자였는데 사기를 당해서 쫄딱만, 참 망해도 되게 그렇게 망한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 이제 고등학생 누님들이나 저나 제 동생 일기장에 자살이라는 단어가 참 많았어요. 졸지 망하면서 각자 방을 하나씩 썼는데 이제 단칸방으로, 요만한 단칸방 하나 할아버지가 얻어주셔가지고 거의 여섯 식구가 사니까 특히 우리 누님들은 막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포기하고 이제 매일, 지금 생각하니까 고등학교 2, 3학년 때 교실에 들어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72명 중에 71등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멍청한 인간인데 제가 이제 22살 때 군대를 제대해서 이 사기당해서 망한 이 집안을 내가 장남인데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는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돈이 벌리더라고요. 이제 이모님들이, 고모님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네가 성공했구나, 아이고 착하다 교양아, 네가 효자,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줄 착각했어요. 그게 제 신앙에 너무너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착하다는 말, 효자라는 말, 자수성가했다는 말들이 두고두고 저를 고통으로 끌고 가더라고. 그 옴팡지게 하나님 시리아로, 한국에서 안 되니까 이제 시리아 말도 안 통하는 나라 보내가지고 좀 바보를 만들고 이제 쫓겨나게 해서 한국 가서, 부산 가서는 이제 한 2년 동안 노가다 뛰고 쓰레기 치면서 참 어려웠어요. 그래, 시간이 다 지난 뒤에 아, 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믿음이 뭐냐? 무익한 위치로 가는 거야. 사단은 우리를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나를 믿는 마음의 세계로, 뭔가 잘하는 위치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잘하는 사람이 돼서 자꾸 세워지고 싶고 대접받고 싶어요. 참 어리석은 세계죠.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낮춥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처음 우리 인간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합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무익한 종의 위치로. 예, 저는 오늘도 무익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오늘도 그냥 무익한 위치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줄, 영어로 말하면 멘토가 필요해요. 교회지요, 종이지요, 또 함께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무익한 자만 되면 돼요. 그럼 신앙이 너무 재밌고 쉽고. 제가 이제 상주에서 한 2년, 지금 창원에 와서 2년 좀, 한 2년 한 6개월쯤 있었는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한 4년 6개월에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 정말 내게서 나올 수 없는 일들,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마음들을 넣어주셨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상대하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사님과 같이 미국에도 가고 월드캠프 강사로도 가고, 목사님 월드캠프 강사로 가는데 진행을 맡아서 따라가서 목사님 하는 일들 옆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간단했어요. 저는 그 전에 이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믿음을 제 마음에 막 쌓으려고 했어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내가 뭔가 실력 있는 사람이 돼서 교회의 보탬이 되고 종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그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고 교회와 종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제가 상주에 가서 그날 이후로 아침에 눈을 뜨면 꼭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이네요. 오늘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종이 나를 안 이끌어주면 난 또 내가 잘난 줄 알고 설칠 놈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고칠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잡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부분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 그 이후로도 또 실수도 여러 번 했고요. 또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종들이 또 사랑으로 저를 이끌어주시고 지금 여기 저를 세우신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속에, 우리 인간들 속에 있는 뭔가 잘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은 은혜하고 자꾸 멀어져요. 못난 사람, 못하는 사람. 제가 하나님이 근본 제 마음을 바꿔준 말씀이 열왕기하 6장이었어요. 그때 이제 강릉 2차 수양회 때 목사님이 저녁에 열왕기하 6장을 4시간 하셨거든요. 그때 그 4시간 말씀이 제 마음을 확 바꿔줬어요. 거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오고요. 아무짝에 정말 그 도끼자루 하나 없는 인생. 도끼를 가지고, 그것도 왜 그 물가에서 도끼질을 하고 도끼자루가 빠지는데도 그것도 모르는 그 정말 어리석은 생도. 목사님이 4시간 동안 그 왕에 대해서, 그 생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제 맨 뒤에 앉아서 그 말씀을 맞구나. 정말 나는 내 인생 빌어먹을 인생이고 정말 하나님과 교회 종이 없으면 저는 어쩌면 구원 안 받았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매일 도박하고 하루도 안 빼놓고 술 먹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을 때니까, 구원받기 직전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구원해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넣어주시고 또 불쌍해서 이 성교학교도 가게 하고 복음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제 마음 저 밑바닥에는 나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시리아 2년 또 부산 2년 3개월을 거치면서 저에게 가르쳐준 세계가, 아, 너는 무익한 자야. 오늘도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산이라는 인간이고 간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도적할 수 있고, 네가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너도 교회 떠나서 진짜 이 교회를 대적할 인생이다. 여러분, 신앙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봐서 정말 그 말씀 앞에, 아, 하나님 정말 내게서 나오는 것은 악밖에 없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양회가 마쳐지고 여러분들이 내려가셔서 잘하는 사람 하지 마시고 무익한 종을 하십시오. 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올해도 이 여름에 수양회를 주셨습니다.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대덕산에 올라와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복음반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인생 속에 정말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 오늘도 내가 참 무익한 종이구나, 주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구나를 주님이 믿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복음이 증거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